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이런 거듭된 도발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라는 점에서 한국 정부는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15일 낮 12시 33분 평안북도 구성시 인근에서 무수단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특히 이번 도발이 지난달 9일에 감행한 5차 핵실험에 대한 새로운 안보리 제재 결의가 협의되는 도중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북한이 유엔의 권능에 도전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또 이런 무모한 행위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 의지를 더 강화하고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을 가해층 심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북한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올해만 7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지만 이 가운데 한 차례만 성공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오늘 영국 런던에서 유럽 동맹국들과 시리아 사태를 논의합니다. 케리 장관은 전날인 15일 스위스 로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을 비롯해서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란 외무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리아 북부 도시 알레포에 대한 공습 중단, 알레포 비행금지 구역 설정 등 시리아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협상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후속 조치가 시급히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구상이 오고 갔다고 말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케리 장관은 그러나 협상 당사자들이 알레포시의 휴전협정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잔 회담은 알레포에 대한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군의 폭격이 계속되면서 미국이 러시아와 대화를 중단한 지 약 2주 만에 열린 것입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15일 시아파 최대 종교 행사를 노린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적어도 35명이 숨지고 50명 이상 다쳤습니다. 현지 당국자들은 피해자들 가운데 중상자가 많아서 앞으로 인명피해가 더 늘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테러범은 시아파 최대 종교 행사 가운데 하나인 아슈라를 기념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막사에 들어와 조끼에 숨긴 폭발물을 터뜨렸다고 목격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멘군의 홍해에 배치된 미 구축함 메이슨호가 15일 후티족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연안으로부터 또다시 여러 발의 크루즈 미사일 공격을 당했다고 미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은 메이슨호는 대미사일 함포로 대응했고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 구축함 메이슨호를 비롯한 미군 전함들이 예멘 반군의 미사일 공격에 표적이 된 것은 일주일 사이에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메이슨호는 지난 9일과 10일 홍해 인근 해상에서 후티 반군이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함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미국은 홍해에 주둔 중인 또 다른 미 해군 구축함 니체에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해서 예멘 후티 반군의 이동식 레이더 기지 세 곳을 파괴한 바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5일 이달 초 초강력 허리케인 매튜가 강타해 대규모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한 아이티를 방문했습니다. 반 총장은 긴급 이재민 보호시설을 방문한 뒤에 주요 기부자들의 도움의 손길을 건네길 촉구한다면서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유엔은 아이티를 위해서 최소한 1억 2천만 달러의 긴급 구호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대지진으로 22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이티는 지진 피해 복구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매튜가 강타해서 500명 넘는 사망자와 17만 5천 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비공식 집계로는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보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권유하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발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결의가 미국과 중국 간의 견해차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을 방문한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 판문점을 방문한 데 이어 탈북자들을 만났죠. 네, 한 주간 한반도 관련 소식, 이 시간에도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박근혜 한국 대통령, 최근 들어서 북한 주민들을 향한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된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자유와 인권을 찾아 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지난 11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제 부처 국무위원들에게 탈북자들이 오면 이걸 충분히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체계와 역량을 갖춰라. 일종의 뭐 업무 지시를 하는 그런 형식인데 그 이전에도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탈북을 권유하는 발언을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권유하는 그런 발언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예.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8월 15일 광복절 이래로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같은 맥락의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예.
제일 먼저 광복절 8월 15일 날 이때는 물론 딱히 탈북을 권유하는 것으로 들리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했는데요. 통일에 대해서 당시에는 얘기를 했었죠. 이 통일은 북한 주민 모두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 시대를 여는데 동참해 주기 바란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예.
직접적으로 탈북을 권유한 것은 아니었죠.
네.
그러나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는 바로 그런 맥락의 발언을 하게 됩니다.
예.
이 박 대통령은요, 북한의 군인과 주민이 처한 참혹한 인권 실상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놓을 것이다.
예.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직접적인 언급이었습니다. 이어서 조금 아까 직접 육성으로 들으신 국무회의 발언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체계와 역량을 갖추도록 업무 지시를 한 것이었고요.
예.
이어서 지난 13일 내는 좀 더 강한 톤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들을 면담하는 자리에서요.
예.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공포정치로 주민들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겠다.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네.
그리고 도발적인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들어서 잇따라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그런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어떻게 보면 운을 뗐고 그 이후에 이제 두 달간에 걸쳐서 계속 메시지가 구체화되고 강력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즉흥적인 발언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발언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최원기 기자.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주민들을 분리하고 또 김정은 정권을 압박 또는 탈북을 권유하는 듯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
박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계속하는 배경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을 꼽고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 핵 문제인데요.
예.
아시다시피 올 1월과 9월 북한이 두 차례 걸쳐서 핵실험을 실시했는데요. 이것이 이 같은 강경 발언의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북한의 핵무기 실전 배치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예.
아마 전문가마다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만은 짧으면 6개월 또는 한 1년 정도면 북한의 실전 배치가 이제 가능한 상황인데요. 만일 북한이 핵으로 무장할 경우에 남한은 핵무장한 북한과 이제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한국은 재래식 무기, 일반 뭐 탱크라든가 전투기 이런 건 강하지만 핵무기는 없습니다.
네.
따라서 그 50년간 유지되어온 남북 군사력 균형이 뒤바뀔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위기감, 일종의 절박감이 박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고요.
예.
두 번째도 역시 뭐 이제 핵 문제와 관련된 건데요. 남북 대화, 남북 관계 개선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판단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원래 대북 정책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죠.
네.
남북 간의 이산가족 상봉, 경제 협력, 인도적 지원 이런 것을 통해서 남북 간의 신뢰를 쌓고 또 긴장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룬다 이런 것이었는데
예.
북한은 이미 올해만 해도 벌써 두 차례 핵실험으로서 이 같은 노력이 벌써 다 수포로 돌아간 그런 상황입니다. 거꾸로 북한은 그 핵무기를 완성을 해서 남한은 일종의 핵무기에 대한 인질로 삼겠다 이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기존의 신뢰 프로세스 대신 북한 당국의 주민과 정권을 분리하는 정책을 통해서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겠다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건 이제 이미 물 건너간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금 대북 정책의 기조가 흡수통일 쪽으로 방향을 튼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 거기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또 이런 걸 통일부 장관에게도 물었다고 하는데 이 통일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 정부는 어떤 게 공식 입장입니까?
예, 공식 입장은 물론 평화통일입니다.
예.
흡수통일을 부인하고 있죠.
네.
앞서서 최 기자가 박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줬는데요.
네.
한 가지를 더 보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박 대통령은 최근에 그 발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폭압을 견디지 못하고 북한 주민들이 탈북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또 아울러서 북한 체제를 뒷받침하던 엘리트층과 군대마저 암울한 북한의 현실에 절망해서 이탈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것은 뭐냐 하면은 북한 내부의 상황이 지금 박 대통령으로서는 대량 탈북이 됐던 어떤 형태든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권고할 만한 그런 상황에 북한 내부 상황이 지금 와 있다.
예.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또 대화의 가능성이 굉장히 멀어졌고 이런 절망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권고하는 발언을 이어갈 만한 북한 내부에 동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예.
바로 이 때문에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흡수 통일 쪽으로 대북 정책의 방향을 전환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북한의 급변 사태나 대량 탈북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북한 내부의 문제점과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고
예.
또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통일 방안은 흡수 통일이 아닌 평화 통일이다.
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홍영표 장관은 북한 내부에 동요의 조짐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근거가 뭐냐?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예.
국회에서 발언하면서 다만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한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아울러서 그러면서 대량 탈북 사태에 대해서는 곧 벌어질 가능성은 적다. 그렇지만 북한 체제가 현재 균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지금 현재 북한의 상황을 보는
예.
그런 시각을 잘 보여주는 그런 발언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정리를 해보면 한국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평화통일이다. 사실 이 부분은 헌법에도 어느 정도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맞습니다.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북한 상황에 대한 인식은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보면 내부의 동요와 균열 조짐은 있다. 하지만 또 대량 탈북 사태의 징후는 없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글쎄요. 이거 어떻게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지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그렇다면 먼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앞서서 얘기했듯이 각 부처에 탈북자들을 맞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역량과 뭐 정책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이와 관련돼서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것들이 있습니까?
네, 아까 들으신 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그 목소리였는데요. 예.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북한 주민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나가길 바란다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주무부서인 한국통일부에서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앞두고 탈북민 정착제도를 재정비한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아마 다음 주 늦어도 다다음 주 정도에는 아마 통일부가 새로운 정착 지원 제도를 아마 밝힐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이제 한국에서 나온 그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볼 때요. 기존에 있는 탈북민 정착제도를 좀 더 확대, 보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국의 탈북민은 크게 그 세 가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뭐 중국이나 동남아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면요. 먼저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한국에서는 하나원이라고 부르는데
예.
일단 그 하나원에 들어가서 12주, 두 달 반 정도에 걸쳐서 사회 적응 교육을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소개, 또 정착하려면 어떻게 하고, 직업, 뭐 보건 이런 일전에 그 교육을 받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약 700만 원 정도의 그 정착금을 받고요. 또 하나 이제 주택이 있어야 되니까 임대주택 보증금 약 1,300만 원 정도를 받고요. 그다음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국 사회에서 정착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요.
예.
그동안 뭐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쭉 탈북민들이 늘어서 이달 또는 뭐 다음 달 정도면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이 한 3만 명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상당히 지금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박 대통령도 지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 같은 정착 제도를 좀 보완하고 확대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원을 규모도 좀 늘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사회 적응 교육을 좀 강화한다. 또 직업 훈련, 직업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예.
이런 자유세계, 자본주의 세계에서 살 수 있는 직업 훈련도 또 확대하고 또 하나는 중장년층 정착을 위해서 영농 정착, 즉 도시만 아니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좀 확대한다 이런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자세한 것은 이제 통일부가 조만간 발표할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뭐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를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어떤 제도를 확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걸 보강을 한다면 여기에 따른 뭐 예산이 당연히 더 늘어나고 필요할 것이고요. 또 이제 예산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또 이제 국회에서 또 비준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일각에서는 야당이나 일부에서는 현 정부의 이러한 그 탈북을 권유하는 발언이라든가 이런 기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그런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다양한 그리고 또 서로 다른 시각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탈북을 권유하는 북한 주민들의 이런 발언들은 사실 상당히 자극적이고 도발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임기 중에 북한과의 대화는 사실상 포기한 거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서 대화는 북한이 핵 개발을 진전시킬 시간만 벌어줄 뿐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현 국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거의 한결같이 압박과 제재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예.
대화의 얘기는 거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비판은 사실 북한의 붕괴가 가져올 여러 가지 한국 사회도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상당한 부담과 무리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
이 북한의 붕괴에 대한 그것과 비슷한 언급들은 사실은 희망적인 그런 관측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한국 정부가 대북 정책을 이런 희망적인 사고에다가 바탕을 둬서 압박과 제재 쪽에만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은 현실적인 게 아니다.
예.
한반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 아니고 또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비판적인 견해들이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요. 이제 한국 정부의 이런 최근의 분위기들, 탈북을 권유하는 발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혹시 반응을 보이는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탈북을 또 권유하고 또 북한의 그 상황을 마치 지옥 같다 이런 일종의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거북한 발언일 수 있는데요.
예.
이런 발언이 계속되자 북한은 역시 예상대로 상당히 격렬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네.
북한의 뭐 여러 매체가 뭐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지난 3일 그 이른바 정세 논설 이런 거를 실었는데요.
예.
이거는 아까 얘기 나온 국군의 날 10월 1일 박 대통령의 기념식에서 얘기를 겨냥을 했습니다.
예.
노동신문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 무슨 국군의 날 기념식이라는 데서 우거지 상을 하고 나타나서 동족 대결과 적대의 도끼를 그대로 쏟아냈다. 그러면서 탈북을 선동하는 미친 나발질도 서슴지 않았다. 이렇게
예.
비방을 했습니다.
이제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뭐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대개 정부나 국가 명의로 나오는 성명은 상당히 그 점잖고 정제된 그 외교적 언어를 쓰는 것이 이제 어느 나라나 그 정상적인 관례인데요.
예.
북한은 이런 외교적 관례를 벗어나서 상당히 감정적이고 원색적인 발언을 쓰고 있습니다.
예. 자, 앞서서도 저희들이 토의를 했습니다만 한국 내에서도 이 북한 대북 정책과 관련돼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여러 논의들이 진행 중인데 미국 조야에서도 지금 대북 정책에 대해서 특히 이제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최근 들어서 더 다양한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그 배경이 물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현재 북한의 핵 개발 그리고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와
예.
그리고 관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한 가지 이유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이 이제 미국이 정권 교체기입니다.
예.
다음 달이면은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고 새로운 정권이 내년 초에는 들어서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대북 정책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말한 여러 가지 대북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 기본 틀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지난 8년 동안의 대북 정책이죠. 이른바 전략적 인내로 불리우는 그 정책이
예.
사실상 실패가 아니냐라는 그런 맥락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의 핵 개발 고도화라든지 장거리 미사일 개발 이런 각종 도발 행위를 막는 데 실패한 그런 전략적 인내 정책이라면은
예.
사실상 그 정책 자체가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고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현재 지금 주류로 이행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 그리고 압박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네.
여기에는 북한의 핵시설들에 대한 선제공격론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면 방향을 전환해서 대화와 협상 쪽으로 갈 것이냐. 크게는 이런 두 가지가 있고요.
예.
여기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 아주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윤국한 기자가 분석을 해줬는데요. 앞서 얘기됐던 것처럼 이런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북한의 지금 핵개발 상황도 그렇고 또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맞물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뭐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7년 반 동안 그 이른바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 이것을 했는데요. 이것은 한 가지 그 전제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그렇게 생각보다 빠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하나의 전제를 깔고 있었는데요.
예.
지난 몇 년, 한 2, 3년간의 진전을 보면은 이 같은 전제가 이제 깨졌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만 해도 북한이 여러 번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예.
또 핵실험만 벌써 1월, 9월 두 번에 걸쳐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 개발 속도가 미국이 당초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빠르고 또 짧으면 6개월. 길다 해도 1, 2년 안에 북한이 그야말로 핵무기를 실전 배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예.
더 이상 이거를 기존의 정책으로는 그 유지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아예 선제 타격 이걸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은 과거처럼 6자회담을 다시 가동해서 일종의 대화 협상을 하는 게 좋으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와 또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된 최근 분위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뉴스포커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논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한 게 지난달 9일이었는데요. 이제 한 달이 넘었습니다. 훌쩍 넘었고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물론 여러 가지 논의들,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진전이 됐다라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는 게 역시 미국과 중국의 견해차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4차 핵실험 직후에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하기까지 57일이 걸렸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었는데요. 지금은 한 달이 넘은 시간이지만 아직 결의안 초안도 작성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보다는 현재 단계는 중국과 미국, 그러니까 결의안을 안보리에서 채택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두 강대국 아닙니까?
예.
두 강대국이 물밑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직접적으로 두 정부 당국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발언들을 보면 상당히 견해차가 큰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예.
그 핵심은 역시 민생 목적에 마침 수출 금수 품목들을 거기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는 그 예외 조항을 삭제 또는 축소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쏠려 있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지난 4차 핵실험 이후에 채택된 유엔 결의안에 대해서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유엔 창설 이래 가장 강력한 제재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끝장결의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만큼 아주 강력하고 더 강력한 결의가 나올 수도 없을 정도다라고 얘기했지만
예.
사실 실상은 북한이 그렇게 아파하지 않은 게 지난 4차 핵실험 이후의 결의안의 결과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5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결의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그 핵심은 바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민생 목적을 예외로 둔
예.
북한의 대외 수출에서 그 민생 목적이라는 게 허점이 돼 있다, 구멍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조항을 삭제해버린다라는 게 핵심적인 목표로 돼 있습니다.
예.
한국 정부 당국자나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상당히 강하게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
뭐냐면 자, 이 인도주의 목적이라든지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한 부분은 건드려서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민생 목적의 예외 조항을 삭제하려는 미국이나 한국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때문에 현재 논의의 진전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민생 목적과 관련된 것을 삭제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중국의 입장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국이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지금 이것과 별도로 또 논의되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최홍기 기자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상황은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과 중국이 한마디로 대북 제재 옥죄기 위한 방안을 놓고 이제 일종의 삿바싸움, 씨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는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알려진 건 없습니다.
예.
다만 그동안에 나온 여러 언론 보도 전문가들의 관측에 따르면요. 대개 그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예.
첫째는 새로운 분야를 추가하는 겁니다. 기존의 여러 가지 북한의 해운, 항공, 무슨 수출 이것을 막아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자 이런 얘기는 벌써 지난번 1월에 실시한 4차 핵실험에 대해서 2705에서 다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네.
북한이 이 같은 결의를 채택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핵 개발을 하고 또 9월에 또 했으니 더 강력한 것을 하자 이런 것이 이제 기본 정신이고요.
예.
이를 위해서 새로운 분야를 제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존에 나온 얘기를 다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석유 공급을 좀 끊고 또 북한이 그 상당한 그 관광 수입 또 해외 여러 그 노동자를 파견해서 외화를 벌고 있는데 여기서 벌어들인 외화가 핵개발로 전용이 되고 있으니까
예.
이것을 막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새로운 분야를 추구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틈새를 막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이 상당히 많은 그 석탄 또는 철광석 이런 것을 중국에 수출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단서조항, 모호한 조항이 있습니다.
예.
민생 목적의 철광석 수출이나 석탄은 그 제재 대상이 아니다 그러는데요. 북한에서 이것이 말이 좋지 어느 것이 민생이고 어느 것이 그 핵개발용이냐 이렇게 구분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예.
아예 그 민생 목적이 이것을 없애버리는 게 어떻겠냐.
네.
그래서 차라리 쿼타제, 즉 연간 가령 뭐 100만 톤의 석탄을 수출한다면은 그러지 말고 민생을 아예 없애고 뭐 한 50만 톤이거든 30만 톤이건 코타제로 묶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제재 대상에 여러 가지 북한의 개인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역시 좀 확대를 해야겠다. 여태까지 가령 뭐 50명을 했다면은 이것을 한 100명, 한 200명으로 확대하고 기관이나 기업도 대폭 좀 확대를 해서 그 제재의 그물을 좀 더 엄격하고 넓게 해서 북한의 외화수출을 좀 막자 이런 얘기가 논의되고 있는 겁니다.
예. 원래 이제 협상을 하는 단계에서 이게 잘 안 될 때는 양쪽에서 여러 가지 수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히려 더.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요.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여기에 더해서 이제 대북 독자 제재도 강력히 힘을 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언급을 잠시 좀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취했던 독자 제재에 이어서 훨씬 더 강력한 그런 독자 제재 방안을 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훨씬 더 강력한 독자 제재. 예, 한국 정부가 어떤 걸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윤 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검토하고 있는지를 밝힌 건 없습니다.
예.
이 사실 한국 정부가 그동안에 지난 4차 핵실험 이후에는 북한 항구를 기항했던 외국 선박들에 대해서는 180일에 걸쳐서 한국항 입항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조항들을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그러나 적용되는 사례는 별로 없었습니다.
예.
이 한국 정부는 바로 그런 때문인지 윤병세 장관이 독자 제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자체 제재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요.
예.
다른 나라들과 독자 제재,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를 통하지 않은 독자 제재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의 우방국들의 독자 제재를 다 합치면
예.
이란에 대한 제재에 못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또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에 대해서는 그 해당 국가들의 협조를 요청할 것이다 이런
예.
정도의 그 입장을 밝혔단 말이죠.
네.
이 한국은 사실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네.
올해 초에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서 독자적으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많지 않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예.
현재는 사실 남북한 간에 거의 어떠한 관계도 공식적인 인적 교류뿐만 아니라 물적 교류 그리고 또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까지도 사실 거의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맥락에서는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제재를 하려고 해도 그 수단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대부분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한국 정부의 고민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한국 정부는 일단 할 수 있는 건 다 뭐 강력히 동원을 해서 제재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 같은데 지금 윤국한 기자가 지적했던 것처럼 사실 이런 걸 다 한다 하더라도 북한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그 타격을 줄 수 있는 것들이냐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그 윤병세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그 뜻은 알겠으나 실질적으로 그 마땅한 지렛대 효과적인 그 어떤 수단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남북 간에 역시 가장 큰 경제적 지렛대가 이제 개성공단이었습니다.
예.
개성공단에서 이제 뭐 근로자 여러 명을 한국 기업들이 고용을 하고 외화를 보내줬는데요. 이것이 벌써 이제 북한이 핵 개발을 하자 박근혜 정부가 이걸 일방적으로 이제 폐쇄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따라서 이제 가장 큰 지렛대가 이미 없어진 거고요. 또 남북 간의 뭐 인적 교류도 이미 끊어졌고 그다음에 무슨 특별한 그 교류가 없습니다. 또
예.
해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굳이 한다면 이제 한국에 약 3만 명 정도의 탈북자가 있으니까요.
예.
탈북자들이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북한에 남아있는 친척들에게 보내는 돈이 좀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을 좀 끊겠다는 게 아니냐 이런 정도의 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된 그리고 독자제재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북한의 핵개발 자금에 대한 코멘트들이 또 최근에 좀 많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관광 수입, 또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버는 돈, 이것이 핵개발과 미사일에 전용될 수 있다, 전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것을 확실하게 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쉽지 않은 거고요.
예.
또 미국 정부가 그렇게 확인을 한 것인지 여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예.
그러나 최근 들어서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레토릭이 상당히 강경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요.
예.
말씀하신 부분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 수입이 북한의 핵개발에 전용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라고
예.
하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발언을 한 것이고요.
네.
또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것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라고 상당히 단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은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추후에 독자적으로 가하는 제재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네.
바로 이런 부분들, 그 이전에 사실 유엔 안보리의 그 대북 제재 결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가령 해외 노동자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검토를 했던 부분이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유엔 결의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예.
미국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예.
실제로 미국 정부는 최근에 해외 북한 노동자 사례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적어도 23개 나라가 북한의 노동자들을 받아서 노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또 그와 관련해서 해당국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예. 했거든요. 그것은 북한 노동자들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거나 아니면 또한 그 노동 실태라든지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임금 지급과 관련해서 방식을 개선하든지 여러 가지를 뭔가 압박하고 권고하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정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자금의 쓰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 실태에 대해서도 이게 나중에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해외에 있는 노동자들과 관련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제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언급도 나왔거든요. 미국 정부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이제 뭐 작지만은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주로 무기 수출 또는 북한의 중국에 대한 수출 또 해운 이런 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쪽에 주로 이제 초점을 맞춰왔는데
예.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관광 또 해외 노동자 수출 여기서 흘러가는 돈도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로 전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이 당장 지금 북한의 이 같은 관광 또는 노동자 이것을 문제 삼거나 이것을 제재에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최근에 뭐 저희 부유회가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이 같은 것이 그럼 이것을 제재에 포함시키겠다는 얘기냐 또는 관광이나 이런 것을 중단시키겠다는 얘기냐 이렇게 부유회 기자가 물어보자 여기에
예.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대답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이번 주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지난 9일 판문점을 방문을 해서 남북 분단의 현장 직접 둘러보기도 했는데요. 여기에서 파워 대사의 발언 잠시 좀 들어보겠습니다.
A single nation and see with your own eyes the stark contrast between freedom and repression, openness and isolation.
예. 이번 판문점 방문에서 자유와 억압, 또 개방과 고립 사이의 큰 대조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남과 북을 좀 비교를 했습니다. 자, 파워 대사의 이번 한국 방문이 어떻게 먼저 봐야 될까요?
파워 대사는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를 논의하는 미국 정부의 말하자면 현장 사령탑입니다.
네.
말하자면 결의 논의를 주도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파워 대사는 개인적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보여왔고 많은 발언들을 해왔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 이례적이긴 하지만 파워 대사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해서 판문점 남북 분단의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또 탈북자들도 만났고 또 탈북자 정착에 앞서서 교육 기관이죠. 통일부 산하의 하나원도 방문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방문이 어떤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이런 일정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었는데요.
예.
사만다 파워 대사는 이렇게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심을 보인 것 외에도 또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서도
예.
진행 중인 상황들을 좀 상당히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네. 파워 대사가 한국 방문 중에 하나원 탈북자 사회정착교육기관을 방문을 했고요. 또 여기서 이제 탈북자도 직접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윤국한 기자가요. 어떤 여기에 이런 방문과 이런 행보에 어떤 보내는 메시지도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만사 파워 대사가 지난 8일 날 한국을 방문해서요. 한국에 그 3박 4일간 있었는데요.
예.
한국의 그 윤병세 외교장관을 비롯한 그 고위 당국자들을 만난 건 물론이고요. 또 판문점을 방문한 것도 뭐 공식 행사로서는 당연한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3박 4일간 있으면서 탈북자 그 정착교육기관이죠. 하나원 방문했고요.
예.
또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도 방문했고 또 탈북자들을 만나서 북한의 인권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대해서는 특히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파워 대사가 원래 개인적으로도 그 북한의 인권 사항, 또 여성 문제, 어린이의 그 복지 이런 것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게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인권 문제입니다. 역시 미국이나 한국이 비핵화 또 대북 정책을 취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야말로 북한 주민들의 복지, 삶의 질 향상과 또 하나는 그 인권을 개선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요.
예.
그 파워 대사로서는 그런 점을 아마 부각시키려고 이런 행보를 보인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짚고 얘기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계기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 그런 가능성이 높게 제기됐다가 일단은 뭐 큰 동향이 없이 지나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짚고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관측이 나왔었던 이유는 북한이 실제로 풍계리의 핵실험장 그리고 서해 미사일 발사장에서 다양한 움직임을 보였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국 정부 당국이나 미국 정부 당국이나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 그리고 미사일 발사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다 갖추고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맥락에서 10월 10일은 북한의 노동당 창건 기념일,
예.
북한으로선 가장 큰 국경일이 되는데요. 북한의 과거 행태를 보면 이런 기념일에 맞춰서 대규모 어떤 도발이든 어떤 특대형이라 그럴까요?
예.
이런 사건들을 말하자면 만들어왔단 말이죠. 그런 맥락에서 관측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에 북한이 어떤 이유에서든 그런 말하자면 예측했던 그런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
언제든 북한은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기술적 준비들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뉴스 포커스 앞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계속되는 탈북 권유 발언 어떤 배경과 의도가 있는 건지 또 유엔 안보리에서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지금 논의 상황이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였고요. 저는 진행의 박형주였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툭툭 뭔가 패는 소리에 이목을 집중시키는 한 도전자.
툭툭툭 명태 두들기는 소리로 화제가 된 한 요리사가 있습니다.
북어 패기가 한창입니다.
저는 함경북도 언성에서 왔고요. 장유빈입니다.
고향은 함경북도 온성. 한국에 온 지 이제 7년 차가 되는 장유빈 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국 용길에서 식당 일하며 살았지만 한국 사람을 접속 못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그 인식이 없었고 우연히 어떻게 오게 된 기회가 있어서 와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한국에 오기 전에는 그저 요리집의 주방장이면 족하다고 생각했고 조금 살다 보니 요리집 주인 정도는 돼야겠다고 욕심을 세웠는데요.
전통 음식 용인 1호라고 했잖아요. 좀 음식 쪽으로 보면 조금 좀 높은 사람들이죠. 저는 북한 음식이 하다 보니까 또 북한 음식 쪽으로.
하루 24시간 바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살다 보니 장유빈 씨 앞에는 전통 음식 명인의 아시아 한식 국가대표 국제요리대회 금메달 수상자라는 멋진 수식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38살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 정도로 이렇게 나올 줄은 누구 꿈을 꾸겠어요. 아무게 저렇게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렇게 공부한다 하고 뭐 명인되고 뭐 유럽도 간다고 누구 고향 사람들이 믿겠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남다른 생각으로 딸의 미래를 걱정했던 어머니의 권유로 두만강을 넘게 됐고
어차피 너는 중국 물을 먹고 그 더운 세상에서 살다 왔길래 여기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가라 해가지고 저는 또 딸을 그냥 또 두고 또 온 거예요. 왜냐면 그때 5월달이니까 무리교까지 온 거예요.
먼저 한국에 정착했던 사촌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한국에 살고 있던 조선족 시댁 식구들의 권유도 받았던 장유빈 씨. 그렇게 다른 탈북자들이 제3국을 돌아 한국까지 가는 위험한 여정에 오르게 됐습니다.
집도 주고 하지만 살기는 어렵다. 어려우니까 어머 자유는 스럽다. 자유스럽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만 어쨌든 근데 힘들다 하더라고요.
요리명인 장유빈 씨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근데 그 저 아들 아빠가 중국 사람이거든요. 교포인데 그 집에 그 엄마 누나들 다 한국에 와 있었어요. 그리고 애기 아빠가 가자고 해서 제가 온 거예요. 중국 교포인데 여기 나와서 산지니까 누나가 여기 결혼에 얻어 보니까 요청으로 자기 동생 저희 남편으로 데리고 왔거든요.
중국에서 시집을 갔고 아이를 낳았고 공안에 잡혀 북송되지만 않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던 때였는데 한국에 살고 있던 시댁 식구의 초청으로 한국을 다녀왔던 남편이 유빈 씨의 한국행을 서둘렀습니다.
근데 그분도 열애했어요. 중국에서 열애아미들이 만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저보고 가자는 거 너무 가자고 그래가지고는 가다가 죽음 못하게 되냐고. 나 2009년도에 왔는데 그때만 해도 생각을 그때 한때 뭐 배 밑에 배 아래다가 사람 놓고 뭐 용접에 붙이고 거기서 뭐 가서 질식에 죽는 건 죽는 거고 사는 건 사는 거다 이럴 때 그 말을 들었을 때니까 제가 혹시 내가 가다 잘못해 죽으면 어떻게 하냐 만나면 우리 인연인데 죽으면 그렇다니까 그러면 가지 말래요. 근데 저는 일단 그럼 좋다 네가 원하면 내가 가겠다 해서 제가 애 아빠가 중국에 온 다음 날로 제가 출발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선 아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한국에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다더라. 북한에서 배웠던 남조선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더라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중국에서도 숨어 살아야 했던 신분에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길을 나선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시댁 식구들까지 모두 성환이 그래서 그냥 한번 가보자라는 마음으로 안내자 브로커를 따라 나섰던 겁니다.
아, 모르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산호 다섯, 여섯 개로 밤중에 막 넘고 저는 또 혈압이 제가 엄청 약했는데 중국 와서 있다 보니까 모든 신경을 내려놓으니까 몸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혈압이 높아졌어요. 산호 넘을 때 혈압이 높아가지고 숨이 목구멍까지 꼴딱꼴딱 했는데 그때 브로커가 그 중국약 90만이란 걸 혓바닥 밑에다 넣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났지. 이제 심장 멎을 때 그 혓바닥 밑에다 넣어주면 살아나는 거냐. 그래가지고 제가 어쨌든 살아서 여기까지 하죠.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안내자가 급히 입에 넣어준 그 약이 아니었다면 장유빈 씨는 아마 이미 저세상 사람이 됐을 거라며 7년 전 그날 밤 일을 떠올렸습니다.
언제가 제일 무서웠어요? 겁나고 막 일이 잘못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 라오스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중국 윈남성에서 라오스로 넘어올 때 산 넘어올 때 힘들어도 힘들단 말 못하지 울지도 못하지. 저는 원래 또 울지는 않지만 숨을 싹 죽이고 거기서 와야 되니까 그런데다가 밤에 걸잖아요. 밤에 산 넘잖아요. 대렬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데 제가 오죽 바빠고 숨이 막 여기까지 오고 심장이 막 멎을 것 같아서 다시 막 돌아가게 됐어요. 중국으로. 너무 이 심장 부담받아서. 근데 나중에 한 5분 쉬게 하더라고요. 대렬을. 누웠는데 있잖아요. 새까만 밤중인 것도 눈앞이 새까만 싹 가라앉는 거예요. 그걸 주위에서 막 저를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브로커가 혓바닥 밑에다 약 넣어주더라. 그래서 살아났지.
한국에 와서는 모든 것이 일사천리였습니다. 기다리는 남편과 친척들이 있었으니 낯선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는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았고 엄마 유빈 씨와 한참을 떨어져 있었던 어린아들과 함께 살 생각에 그저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 하나원에서 나와서 시엄마 시누이들 다 온 거예요. 시누이 남편들까지 다 왔어요. 저 집 배송 받은 대로 왔더니 오자마자 재하를 재고 이래 재는 거예요. 뭐 사준다고 일주일 만에 그저 일체 가전제품 뭐 쌍문이고 TV 군거고 다 그저 가구까지 다 준 건 저는 그 들어오자마자 허전해서 눈물 나고 이런 건 몰랐어요. 가족이 일단 있었으니까.
서울의 동북쪽 경기도 의정부에 장유빈 씨 집이 마련됐습니다. 작은 평수의 임대 아파트였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속 유빈 씨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었고 힘들게 찾아온 며느리의 시누이를 반겨준 시댁 식구들이 일체의 살림살이를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유빈 씨는 그날부터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조가 일주일 쉰다는 게 뭐예요? 그 하나원에서 나오니까 브로커 비용 주다 보니까 돈 일전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데리고 온 사람 중국에서 데려온 게 4명인데 그 브로커도 양심 없지. 저를 다 못해도 저 브로커 비용에서는 50만 원이라도 깎아줘야지. 저는 그때라도 그 생각 안 하고 저리 하나원에서 싹 주고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지. 그 시댁에서는 50만 원 줬거든요. 먼저 써라고. 그래도 또 욕심이 있어가지고 저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한국 식당에 갔어요. 두루 통돼지 두루 튀기라서 뭐 통돼지를 굽는 집인가 어찌인가 이렇게 신문 보고 갔거든요.
동네 길거리에 꽂혀있는 정보지에서 일할 사람을 찾고 있는 식당 구인 광고를 봤습니다. 식당 일이야 북한 집에서도 중국에서도 정말 신물나게 해봤던 터라 자신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그냥 중국에서 온 조선적이라며 유빈 씨의 북쪽 말씨를 살짝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투가 이러니까 어디면서 왔냐고 중국에서 왔댔어요. 왜 중국에서 왔댔냐면 내가 북한 사람이랑 말했다가 상처를 받으면 내가 왜 저런 사람들한테 더운 밥 먹고 그런 상처받는 말을 들어야 되나 해서 교포로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사장 일인 거지. 요 설거지를 2시 반까지 끝내면 30분 이라도 쉬는 시간 있다 나버리는 거예요. 그 들어가자마자 세척기 처음 봤지. 이 가스를 이렇게 하는 불은 제가 중국에서 해봤거든요. 어디서 일해봤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어찌겠어요. 또 대담하게 뻥을 쳤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을까요? 혹시 탈북자라고 하면 색안경을 쓰고 볼까봐 조금이라도 일이 서툴면 식당 주방에서도 설 자리가 없을까봐 일부러 더 대담하게 살짝 자신의 경력을 포장했습니다.
아, 저 구리에서 2년 동안 참모하고 뭐 밥모도 해보고 해봤어요. 근데 집집마다 다르니까 세척기 쓰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랬더니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 머리에다 딱 입력했다가 다음날부터 출근했어요. 그랬더니 설거지를 그 요구하는 시간보다 20분 먼저 끝내줬더니 사장이 막 날린 거예요. 좋아서. 그 설거지를 그 시간에 끝내준 사람이 없었대요.
식당의 손님은 계속 늘었고 유빈 씨가 책임지고 있었던 주방 설거지통은 지저분한 그릇이 쌓일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손님이 제가 가서 손님이 많아서 주방 언니들, 홀 언니들이더라고요. 아우 사장님이 중국 언니가 왔는데 손님도 그래도 많이 불어나고 했는데 좀 우리를 한턱 쌓여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횟집 데려갔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 내는 부부간에 같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업이 잘 돼 기분이 좋았던 사장님 부부. 종업원들과 횟집에서 회식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그때 유빈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유, 그러면 인사할게요. 하니까 사장이, 아이고, 전부는 인사했지 않냐고. 중국에서 오고, 뭐, 어쩌고. 이러더라고. 내가 그래. 아니요, 진짜 인사할게요. 저는 북한에서 왔어요. 이랬더니, 남자 사장이 대본에 오름짱이 돼서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모두가 동그래진 눈으로 유빈 씨를 쳐다봤습니다. 한국 식당 어디에서나 한 명 정도는 조선족 아줌마들이 있는 것이 흔한 일이라 그저 별 생각 없이 일했던 동료 종업원들이 유빈 씨가 북한에서 온 탈북자라고 하니 그저 입이 딱 벌어진 얼굴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처음에 면접 볼 때 나를 북한에서 왔다 그러면 자기 안 받았대요. 그 봐, 그러니까 내가 그 제대로 북한에서 왔단 말하면 얼마나 큰 상처 받겠어요. 그래가지고 괜찮다는 거지. 일 잘하니까 우리는 월급 주면 되니까 뭐 상관없다고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은 간첩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렇지. 여기서는 또 그렇게 교육받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또 그렇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주일 보름 일했겠다. 그 다음에 학원 계약을 하지 또 학교 계약을 하지.
며칠 뒤 유빈 씨는 일을 그만두겠다고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곳 식당 일은 어느 정도 배웠겠다. 계약도 얼마 남지 않았겠다. 그냥 그쯤에서 일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해보니까 내가 여기서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식당에서?
예. 두루치기 집이니까 묵은지에다가 뭐 돼지, 불, 고기를 막 이렇게 넣어서 끓여서 주는 집이더라고요. 그 부대찌개처럼. 보니까 주방에 뭐 다시다 통 하나 있고 설탕 통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시다도 볼까 봐 있잖아요. 미국에다 요만큼 넣고 쓰면 또 요만큼 넣고 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라고. 아, 뭐 요리하던 사람은 첫 번만 알잖아요. 그게 뭔지. 그래가 생각이 안에 이 집이 배울 게 아무것도 없구나. 여기서 내 하루 어디가 일해더라도 빡세게 일해도 배워야 되겠다 해서 나왔죠. 그 사장이 월급도 주겠다고 나가지 말란 건 아니요. 나가야 돼요. 이랬어. 그런 데서 많이 배워요. 힘든 그런 속에서.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더 많이 배우고 싶어서였고 곧 새학기가 시작되는 요리학교를 다녀야 하니 매일 나가야 했던 식당 일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주말만 일할 수 있는 또 다른 식당을 찾아놓았습니다.
아, 신문을 봤죠. 주말에는 저거 원래 쉬는 성격이 아니라 주말에 알바하려고 신문 똑 봤는데 착한 낚시집이라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 이 집 사장이 문제 있는가. 뭐 어쨌는가. 왜 자꾸 나오지. 왜 나오지. 이래서 일단 면접 갔더니 허리. 그래서 그 집 식당이 한 80평 되겠더라. 근데 이 테이블에 앉아 먹는 사람들이 노란 모자 있잖아. 오렌지 색깔에 오렌지 티 있고 딱 병아리들처럼 한 35명 앉아 밥 먹는 거예요. 아, 이건 뭐 단체인가. 야, 무슨 이런 사람도 이런 사람 있는가 했더니 주방 일하고 홀서빙이 35명이 80평 되는 집에 대기표를 뽑고 막 하루에 몇천만씩 하는 집이랬거든요. 고기를 면접 갔어요. 제가 해봤냐고 칼질 해봤다고 했어요. 들어갔는데 문제는 하루에 콩나물을 150kg씩 안고 낙지 배를 따는데 저는 그거 다 했어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통일요리연구가 장유빈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9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